시편 22편 1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오늘부터 며칠 동안 시편 22편 말씀을 나눠 삼게 보려고 합니다. 1절부터 오늘은 11절까지 말씀을 보려 하는데요. 이 내용은 다시 세부적으로 1절부터 5절, 6절부터 10절, 그리고 11절 이렇게 세 개의 소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냥 한번 쭉 읽으면서도 느낌이 있으시겠지만 이렇게 좋은 내용이 아니라 기쁘고 즐거운 내용이 아니라 슬프고 탄식하는 그런 부르짖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 전체가 다 다윗이 또 누군가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데 나를 좀 건져내 주십시오 이렇게 부르짖는 내용입니다. 자, 먼저 1절부터 5절을 볼게요. 1절부터 2절에 보면 상황이 나오죠. 1절을 보세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하나님께서 나를 버렸다 이렇게 탄식하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상황,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아니하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1절 내용은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이 구절을 인용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엘리 엘리 람마 사박타니, 그래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이 이 구절을 인용하셨어요. 또 2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래서 다윗이 그리고 시인이 성도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고 단절당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는 그런 지경에 처해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다윗이 지금 믿음이 없거나 아니면 신앙이 없거나 기도를 안 하거나 이래서 응답이 없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은혜를 못 받는 게 아니고 제대로 된 신앙 생활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지경인 거죠. 그리고 나서 3절부터 5절에 보면 이 모습을 비교를 합니다. 대조를 시켜서 설명을 하는데 3절을 보세요. 이스라엘이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내용이 나오는 이유는 간단해요. 그런데 왜 나한테는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이렇게 부르짖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먼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부르짖었을 때에는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역사해 주셨는데 왜 내가 지금 이렇게 부르짖을 때는 나에게 아무것도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탄식하는 거예요. 사실 현실만 놓고 보면 조상들이 정말로 이렇게 부르짖은 때가 있었는가? 참 별로 없었습니다. 어찌 보면 조상들이 부르짖었던 모든 총합을 다 따져도 다윗이 기도했던 만큼 그 횟수가 되지도 않을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과거의 조상들에게는 하나님 은혜를 주셨는데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이렇게 했고요. 두 번째 소달락으로 넘어가면 6절부터 10절에 보시면 똑같은 내용이 다시 반복이 됩니다. 똑같은 패턴이에요. 이 다윗이 자기가 어떤 처지에 있는지를 이야기를 해요. 6절에 보시면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사람들이 나를 벌레 취급한다는 거죠. 우리도 이렇게 그냥 우스갯소리처럼 그냥 속된 말로 속담처럼 네가 왜 나를 발바닥에 껌처럼 여기느냐 아니면 왜 나를 벌레 취급하듯이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죠. 내가 멸시당했을 때, 조롱당했을 때,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 때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처지와 상황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7절에 보면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사람들이 이렇게 조롱을 하는 거예요. 이 내용도 굉장히 유명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을 때 실제로 사람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시니까 십자가에서 건져주시겠지. 그러면서 사람들이 주님을 조롱하고 멸시를 했었습니다. 주님을 벌레 보듯이 벌레 취급하는 그런 일들을 했었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마찬가지로 아픔과 똑같아요. 이번에도 대조를 해요. 9절 10절에 보시면 과거에는 아니랬다는 내용이 나와요. 9절을 보세요.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나를 태어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 그리고 내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았습니다. 10절에 보면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이 내용이 나온 이유도 간단해요. 하나님이 나를 태어나게 하셨고 태어나서 모태에서 젖을 먹을 때부터 시작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살아왔는데 왜 내가 지금 이렇게 멸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벌레처럼 취급당하는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이렇게 탄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11절에 보면 마지막 소달락입니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가 없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환난은 가깝고 또 하나님은 나를 멀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하나님 나를 가까이 해주십시오. 나를 가까이 해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을 이제 보았으니까 사실 이 시편은 11절로 끝나는 게 아니고 뒤에 굉장히 더 긴 본문들이 있거든요. 이제 다음번에 볼 것이고요. 이 내용을 보았으니까 이 내용에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점들을 한두 가지 다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이 시편을 정확하게 읽고 묵상하는 아주 중요한, 제일 중요한 내용인데요. 일단 이 시는 지금 본 것처럼 이 다윗이 그리고 시인과 성도가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습니다. 과거에는 응답하셨는데 지금은 나에게 응답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탄식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을 우리가 던져야 됩니다. 이 시편은 누가 부르는 걸까요? 이게 제일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시편은 누가 부르는 것일까?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질문은 마찬가지인데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시인은 왜 이렇게, 다윗은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된 걸까요? 왜 이런 지경을 만나게 된 걸까요? 이거를 잘 생각하고 이 시편을 보셔야 됩니다. 이 시편은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다윗이 부르는 시편이죠. 그런데 이걸 조금 더 확장해서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메시아가 부르는 시편입니다. 메시아가. 그래서 이 앞에 보면 1절도 예수님께서 인용하셨던 내용, 6절, 7절, 8절 내용도 예수님께서 직접 당하셨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가 이렇게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은, 메시아는 도대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지경을 만나게 된 걸까요? 그 이유도 아주 간단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목표가 있어서 그걸 성취하려고 막 발버둥치다가 그게 잘 안 이루어져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결코 그게 아닙니다. 다윗은 자기의 유익을 누리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거나 광야 생활하거나 이렇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직분을 맡겨주셨어요.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되라고 직분을 맡겨주셨어요. 왕이 되라고 기름을 부어주셨어요.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건물주가 되기 위해서, 정권을 잡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유명해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신 게 아니라 주님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귀한 뜻을, 구원의 목적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온갖 고난을 다 당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도 그런 직분을 감당하는 과정 속에서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왜 나를 구원해 주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내가 힘들게 살아야 됩니까? 이러면서 기도했고, 예수님께서도 그 모든 고난을 우리를 위하여 다 당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외롭고 쓸쓸하게 그리고 간절하게 이렇게 부르짖은 거예요. 결국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은 메시아고요.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는 것도 메시아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걸 보고 있어요. 근데 왜 이런 지경이 되었느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런 지경을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우리 때문입니다. 다윗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들이 당할 필요가 없는 고난과 환난을, 핍박을, 어려움을 당해야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당하면서, 혼자 당하면서 온몸으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면 우리들은 뭐 이렇게 당연하게 생각을 하지만 처음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을 땐 이게 굉장히 어색한,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점들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조선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선 말기다. 뭐 아니면 뭐 해방된 이후에 상당 기간도 그랬다고 하던데 참 먹고 살기 어렵고 가난했잖아요. 또 백성들이, 국민들이 배운 게 없어서 또 참 무식한, 무지한, 상식에 어긋나는 행동들도 많이 했고 또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살았는지라 제일 힘들고 어려웠던 게 여자들, 못 배운 사람들, 천민들 이런 사람들 정말 어려웠잖아요. 예전에 그랬다고 그래요. 선교사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아줌마들 중에 할머니들 중에 그렇게 울면서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우리 아버지도 나를 팔아먹었는데 나를 위해서 고난을 당해준다고요? 나를 위해서 심지어 죽어준다고요? 그런 사람이 정말 있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도 먹고 살기 어렵다고, 우리 아버지도 도박하다가 나를 팔아먹었는데, 우리 엄마도 나를 귀찮다고 하는데 나를 위해서 이렇게 온갖 종류의 고난을 다 당하고 그 고난을 끌어안고 있으면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어떻게 해서든 나를 구원해주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나라님도 자기가 힘들면 백성 팔아먹고 다 도망가는 판국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준다고요? 나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광야에 나가서 떠돌이 생활을 한다고요? 그런 구원자가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조선시대 때 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되느냐? 이게 지금 그 시편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구원자가 주님 제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 고난을 꼭 감당하겠습니다. 어떻게든 끌어안고 감당하겠습니다. 그래야만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내 양떼들, 주님이 구원하려고 하는 저 사람들이 구원을 얻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탄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앞부분에 보면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앞부분에서도 21편, 20편 다 마찬가지예요. 메시아와 관련된 시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소망은 어디에 있는가? 메시아에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데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성도가 고난을 당할 때, 광야 생활을 할 때 어떻게 소망을 가질 수 있는가? 메시아가 있기 때문에, 구원자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도는 고난 과정 속에서도 소망을 품고 살 수 있습니다. 또한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메시아는 고난을 당하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쓸쓸하게 부르짖지만, 그러나 이렇게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는, 그리고 어떻게든 고난을 감당하겠다고 하는 그런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메시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어려운 것이지만, 그러나 참 우리가 늘 고백하듯 주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피를 흘려 죽어주심으로,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는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힘들고 어려울 때 메시아를 받아 누리죠. 그래서 소망이 생깁니다. 그러나 메시아는, 예수님은 아무도 주님을 위해 무언가를 해주는 사람 없이 혼자 그 모든 고난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언제나 늘 그렇지만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기본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예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아무리 어려움을 당하고 아무리 고난을 당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예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은혜입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또 우리가 갖고 있는 또 신앙의 수준대로, 또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고난은 내가 당하고 유익은 다른 사람들이 누리게 하는 그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감당하는 삶을 어떻게든 우리도 따라서 순종하려고 또 결심하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모쪼록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렇게 고난을 당하셨고 그 가운데서 애타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셨음을, 하나님 앞에 응답받지 못하고 모든 이 무진 과정들을 다 거치셨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 주님을 향하여 감사하는 마음을, 또 그 주님께 오직 소망을 두는 우리들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사랑하는, 또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귀한 은혜의 하루가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소망이 생긴 것을 기억합니다. 아무도 우리를 돕지 않을 때에, 아무도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려 하지 않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짐을 다 짊어지시고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처럼 기도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신 것도 또한 우리가 기억합니다. 늘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신 것을 우리가 감사하며 슬퍼하며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할 수 있는 대로 우리도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